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다소라는 곳이 있죠. 사도 바울의 출생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부로는 바나바의 또 출생지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다닌 경로를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멀지 않은 것 같지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큰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길리기아가 있고 구브로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그 안디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안디옥이 오늘 설교하는 안디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출발지입니다. 파송지입니다. 여기서 출발했다가 돌아오고 파란 화살표를 따라 쭉 갔다가 빨간 화살표를 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안디옥으로. 제일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여정을 밟아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실 15장 1절부터 41절까지 아주 긴 건데 제가 다 빼버리고 앞에 안 읽은 부분을 이렇게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앞에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뺀 건데, 첫째로 예루살렘에 무슨 회의가 열렸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회의. 그걸 공의회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공의가 열렸다. 두 번째는 그곳에서 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 결정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다시 안디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그러면 그 권고한 결정된 내용이 뭐냐. 이방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이요. 안디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상제물 좀 먹지 마세요. 피를 흘린 그러한 짐승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고기, 이것도 아주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 거 좀 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 오늘 읽겠습니다. 이 공의회는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산헤드린 공의회하고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모임이에요. 종교와 율법 문제를 다루는 최고 권위 기구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독교 모임이에요. 회의 문화가 아주 발달했던 것 같죠. 고대 사회가 문명 사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헬라 나라, 즉 그리스 사람도 그랬고 로마 사람들도 회의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의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모였더라는 것입니다. 아젠다가 있으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아젠다가 뭔가 하면은 안디옥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너무나도 심각한 이슈였었습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유대의 율법을 지켜라? 이 요구는 회심을 했던 바울, 크리스천이 되었던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1절에 있죠? 유대교의 구원 문제, 크리스천의 구원 문제, 부딪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 같았어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방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뭐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답을 주는 거 아닙니다.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구원 개념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 율법이나 할례나 더 이상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은 구원의 본질이 율법의 완전한 준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율법의 무거운 부담에서 자유로워져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게끔 한 것입니다.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하고 입장이 똑같이 된 거예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됐는데 나중에 똑같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오늘 공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이방인 로마 장교 고넬료를 만났던 일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지금 11절에 보이는 말씀이 그렇죠? 11절. 이는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는 논리로 구원이 율법이 아닌 은혜를 통해 주어진다는 강조입니다. 19절로 보시면은 야고보가 거듭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야고보까지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데 다 동의하고 권고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야고보는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우상에게 바친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19절에서 20절. 이것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죽게 돌아온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유대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유대교 개종자가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도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입니다. 여전히 유대교 율법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끝나지 않는 논란이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유대교 율법, 특히 할례와 같은 율법의 요구를 지우지 않기로 한 결론은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신약의 다른 부분에 다시 등장해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논쟁의 주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예루살렘 공회의 권위를 우리가 지고하게 끌어올려 놓았기 때문에 논의에 종지부가 찍힌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거나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글에 여러 번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의 긴장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와 로마서를 잠시 소개합니다. 우상제물, 피, 그 다음에 이방인 만나는 이런 이슈들,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그 이슈들을 가지고 논란이 생긴다는 것이죠. 첫째, 갈라디아서 2장과 5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율법을 지켜야 할까 말까 그런 이슈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맞서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디옥에서 베드로하고 맞서 싸우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 15장 기준으로 보면 미래예요. 지금 오늘의 논란이 끝난 것 같은데 미래에 싸우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했지만은 야고보로부터 온 몇몇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를 피한 것을 두고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 기독교 사이에 율법 준수 문제 때문에 긴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대해 강하게 반대합니다. 아니 사도행전 지금 15장에 그 이야기 결론 다 지워놔놓고 있는데 갈라디아에 가서 또 왈가왈부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와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지르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바울의 입장과 같아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의 입장 태도와는 반대입니다. 우상 제물 문제는 고린도 전서 8장 10장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피해라 라고 아까 결정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고린도 전서 8장 10장에 또 가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다른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 자체 아무런 실체적 문제가 없다고 했더랬어요. 그러나 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위해 그러한 음식을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역시 예루살렘 공의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ongoing 디베이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표현이 보통 많이 사용은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하고 뭐가 다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다고 알고 있죠. 네, 같습니다. 주체적 관점에 따른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나의 주체로 볼 때 그렇게 해야 되고 언제는 하나님이 베푸는 언제니까 하나님의 주체로 표현 방법이 다를 뿐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사람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구원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태도를 없애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잘 안 지켜집니다. 헌금을 뭐 강요한다든지 신유 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강사와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죠. 그렇게 하다가 망하죠. 구원의 본질은 유대교에서는 주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축복과 민족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중점으로 합니다.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로마 제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됐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방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제로예요. 제로. 힘이 없으니까. 약한 나라니까. 현실적인 민족 구원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적인 구원과 내세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면서 돌파구를 찾은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역사적인 정황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구원론이 발전된 것입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구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새로운 신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했죠. 종말관이 변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요지는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가 엄격하고 보수적이고 물러서지 않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많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만날 때 이 이방인들과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접근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타협은 어떤 면에서 굴욕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사이에 이게 섞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다 고려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타협으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화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의 전통과 복음의 보편성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찾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의 본질이 은혜에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고 동시에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여전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신학적 차이 속에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며 본질적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사랑과 타협을 통해 서로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보여주는 은혜의 정신과 포용성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첫째로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논의된 핵심 이슈들을 첫째는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현대 교회의 상황과 항상 연결해 봐야 돼요. 도전과 기회에 대한 통찰을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관, 기독교의 구원관 다릅니다. 그러나 아주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그 두 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공동체, 그 당시에 교회죠. 하나 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맞더라고 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예루살렘 회의를 기점으로 이방 크리스찬들과 생기는 갈등을 오늘 발견합니다. 역사적인 기록물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바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동안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고 화합함에 하나가 되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여정이 사도 바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Amen.